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정한 그리고 영원하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같은 선상에서 절대적인 지혜인 하늘로부터 세상의 상대적인 지혜로 내려오셔서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신비요 또 지혜요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변하고 소멸될 세상 지혜로는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달의 방법조차도 하늘의 방법만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실제로 어떤 일들은 도구가 좋아야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은 더욱이 하늘의 방법, 즉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그 방법만이 유효한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눈에는 효과적인 방법일지라도 세상에서 도입한 방법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는 별로 역할을 할 수 없고 당장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구별된 기관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성공하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벌써 속으로는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약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다만 바울은 아덴에서 바로 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이죠. 가장 새로 되는 것을 기대하는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일생에 가장 철학적인 말씀을 전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이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아덴에 뒤지지 않는 정신세계와 죄악의 도성인 고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들을 전할까 두려워했고 고민했다는 그런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아덴은 그래도 인위적인 철학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만큼이나 죄악이 무성한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예수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과 생명으로 넘치는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1절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1절에 그랬고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내용에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여 1절에 그랬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4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용어로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밑에 각 주로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 그래서 마르티리온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확증된, 증명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이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밀이라든가 신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로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볼 때 확증된 것이고 또는 예수도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확증된 것이고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감격이나 세상 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신비 중에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감격하는 데서 신비고요. 뭐 십자가가 대수롭길래 그것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말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의 볼 때도 이해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이 신비스러운 고백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웅변가라 해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같은 영어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도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별 감흥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이 증거된 교훈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는데 사실 이러한 바울의 증거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향해서 헬라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한 데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당시만 해도 웅변술은 일반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철학을 숭앙하는 그때 사람들은 아름다운 언어구사, 즉 뭐라고 합니까? 요즘 말로 맛깔스러운 말을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실라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도 사람들은 하늘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고 소란을 부리게 됩니다. 여기에 헤르메스가 바로 웅변의 신이었고 바울이 주로 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웅변의 신이 내려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미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바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13절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4절에 그런데 여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좀 제목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혹하는 말 또는 그럴싸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소위 말하는 신학교라는 데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꾼에게 유용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수사학도 사실 그리스 때부터 있었던 학문입니다. 말을 구사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수사학이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수사학을 공부를 시킵니다. 한 학기 아니면 두 학기. 그래서 어떻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호소력이 있는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주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에 따른다면 과연 이것이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언어의 유희는 복음의 소용이 없습니다. 이 좀 어려운 말이죠. 언어의 유희라 그러니까. 말의 언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의 삶이 가장 호소력을 가지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데서 그렇다는 겁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시키겠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복음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가까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을 우리 현실적으로 가져오면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즉 예수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로마서 15장 13절에 가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는 건 뭐랍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같은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고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물론 중간은 중략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신이 당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널리 증거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복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 또한 증거할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앞서서 인간의 지혜와 방법, 즉 이렇게 하면 잘 받아들이겠지 라는 계산을 버리고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므로 효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3절을 같이 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2절,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2절에 시작하는 원문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말이 앞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 2절에 이 말씀을 넣어서 붙여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정하였다 하는 말은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이 크리노라는 말은 많은 뜻이 있지만은 결정하다, 결말 짓다, 정하다, 선고하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오늘 내용과 더불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도만 알기로 결말을 지었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정하였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모양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결말 지었다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삶의 역사들 중에서도 유독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의미이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의 결과들도 당연히 나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많은 이적도 좋다. 그리고 박해정신 아 좋다. 좋지 않느냐? 또 그의 가르친 교훈들도 다 좋은데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의 십자가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당시에 지혜 있다고 하는 헬라인들의 생각이고 오늘 불신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겠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고 본받고 나의 십자가를 주님처럼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깊이 알면 알수록 감격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감격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귀중하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 모든 다른 것들은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내 인생이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되고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죽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떤 것도 그 십자가만큼 귀중한 것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평생 90평생을 시각장애자로 살았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양을 늘 우리의 고백으로 부릅니다. 439장이죠. 1절인데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신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땅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렸다. 모든 것의 가치들을 내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바꿔버렸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내가 십자가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진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테네에서 당한 일 때문에 인간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을 바울은 이 자리에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기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라는 말이죠.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그들의 천학적 사고와 시까지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고린도에 온 바울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비도덕적인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편치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결국 자신이나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5절입니다. 사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의 선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늘에 이르는 것 같지만 사실 생명에 있어서는 참으로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생각지 않게 사람이 죽는데도 손을 쓸 수 없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지금 최고조에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의학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바탕이 그런 입장에서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 믿음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보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가 너무 활발하면 이것은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사람의 소환과 방법이 참으로 능력 있고 효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제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일하고 살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또 이러한 고백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증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사람의 지혜도 능력도 복음의 증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유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우리들도 증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반대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술수와 이벤트를 사용하신다면 그렇지 못한 우리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배우지도 가지지도 못했으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런 모든 합리적인 방법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유용하지 못하다고 하는 가르침 때문에 너도 나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증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와 능력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약속에 확신과 충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사 여구를 동원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그럽니다. 미사 여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단어와 듣기 좋은 문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꼭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각자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오직 하나의 효과 있는 증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전하고 들을 때 이 복음이 효력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파악하고 섬기려 하고 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실까? 그런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생명은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가치로 세우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시고 그것만 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